오늘은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채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오늘은 종들인데 주제는 사실 면은 달라도 내용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런 종의 형태는 없다 할지라도 유사한 속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도 불과 20, 30년 전에는 우리 선조들이 또 우리 부모 세대가 부자 나라로 건너가서 접시부터 닦고 기껏 청소하는 일들 하면서 고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은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약을 이루어서 이제 내국인들은 허드렛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동남아 근로자들이 와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 세대가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 건너가서 받았던 대우와 또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받는 대우를 비교해 보면 우린 그런 의식의 면에서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TV에도 가끔 그런 패러디가 나오죠. 사장님 왜 때려요? 이런 말서부터 제일 먼저 그들이 배우는 게 욕이고 또 매맞는 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 손에 쥐어지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작은 월급이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삶의 구조, 사회 구조의 한복판에 던져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들인데 여기 12절에 보시면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동족도 팔리네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자식을 팔고 자기를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아마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그러니까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게으른 결과는 그리고 무능한 결과는 가난이 올 수밖에 없고 가난하면 빚지고 남의 종살이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게으르고 왜 무능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건 조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창조의 질서에서부터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리현상입니다. 돈 벌기 싫어하면, 일하기 싫어하면 가난이 오는 건 당연하죠. 저는 어느 정도 게으른 사람을 봤는가 하면 꼼짝 않고 그 사람은 거의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하도 와이프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러닝구나 좀 갈아입으라고 러닝구를 주었더니 입은 그 위에다가 그냥 걸쳐 입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냄새나고 악취나고 사람이 접근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고립이 되고 사람은 환기 안 되고 유통이 안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이 창조 질서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어떻게 윤택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그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쉽지 않죠. 그래서 6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다가 7년째 되는 애는 무조건 풀어주고 놔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제적 설명이 뭐냐면 너그럽게 되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견지해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태도가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너그럽게 하라. 너그럽게 하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할지니. 기억나십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할지니. 그 성실이라는 말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하플로테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성실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죠. 부지런하고 일관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하플로테스라는 로마서 12장 8절에서 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할지니라 했을 때 이 성실은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단순하게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더 이해가 안 되죠? 구제하는 자는 단순하게 생각해라. 자,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혼자 오지 않았죠. 이런저런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공부를 했고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운데 도움을 받는 자들의 그 공통점이 있더군요.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북분이라 제가 그 표현을 자주 듣고 자랐는데 여기 아마 부모님이 이북분이거나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히 어떻게 해석할 말이 뾰족이 없어요. 미나게 굴지 마라.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미나다.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미나니? 미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나다. 이게 이제 이북 사투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눈치도 없고, 좀 못되고, 싸가지없게 군다,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을 받는 자들의 보편, 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좀 미네요. 그러면 도와주다 보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열불이 일어나죠. 이걸 내가 도와줘야 되나? 아, 끝내?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몫이다 생각을 하고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성실함으로 또는 단순하게 그 이하 그 이상 도와주면 어떤 피드백 이런 거 염두에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도와주라 그 말이죠. 그 액면대로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왜?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이유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5장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보세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절 시작. 예,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면의 생각 품지 말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몫이다, 운명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구속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 대상들이 바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그림이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 우리의 그림이에요, 그분들이. 안 도와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대.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심플하게 이면에 고려 없이 단순하게 내 몫이다라고 품고 도와줘야 되는 중요한 실학적 근거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도와주게 되면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남을 도와주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가진 게 없이는 안 돼요. 그죠? 가진 게 있어야 돼. 그럼 가진 게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쓸 때 안 쓰고 모아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모은 돈을 엉뚱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구제는. 그렇죠? 예,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열매 없이 산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놀 때 안 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모으고 싸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생애 자체가 이미 뭐예요? 복받은 생애란 말이죠. 그래서 구제를 함으로써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붙들고만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복받은 존재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것이 자기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놀지 않고 열심히 번 돈을 흘려주고 보내주고 나눌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게 구제하는 자 쪽에서 중요한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일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구원받은 자로서 늘 그 구속의 은혜를 확인하는 내 생에 일정한 몫이다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그 이유를 결론 겸 설명을 드릴게요. 잠언 19장을 열어보세요.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는 맞는 표현이 아닌데 이제 정서적 전달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어요. 아니, 전지전능한 분에게 무슨 약점이 있을까? 아니요, 약점이 있어요. 왜 약점이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약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은 아직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맞죠? 자식들 사랑하는 거 한번 부모들이 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강자예요? 자식 놈들이 세요. 새끼들은 돈 맡겨 놓은 것 같아요. 아무 때고 달래 그냥. 필요하면 아빠 어디 가시죠? 그러고. 어 그래 알았어. 내 뭐 죄진 놈 같아. 그런 거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약자더라고요. 맞죠? 예.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 좀 구워드리세요. 어, 이런 경우도 있구나. 물론 있죠. 왜?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들에게 쏟아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된다 그러죠. 뭐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겁니까? 그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늘 머물러 있어요? 약자. 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너는 온 땅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그 부분을 놓치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속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반쪽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답니다. 사람은 갚을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는 것을 하나님이 안 갚을까요? 절대 갚죠. 이자까지 쳐서 갚죠. 뭐 이렇게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어둡지 않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소름이 끼치도록 경험한 게 뭐냐면 나는 그때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조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도와준 것뿐인데 먼 훗날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이 빌미가 돼서 길을 확확 열어놓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4박 5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박 2일 가지고는 모자르고 4박 5일 정도는.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줄 일이 생길 때는 무심한 마음으로 그냥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줘봐야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도와줘야 될 현장이 눈에 보이면 속든지 안 속든지 도와주세요. 속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속는 거는 내 몫이 아니고 속이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카운트하세요. 여러분들이 속아서 구제를 하더라도 구제한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세요. 믿습니까? 우리 3.1교회가 선교 열심히 하는데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좀 열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해요. 너무 눈이 안 열어져 있어요. 물론 성도 개인 각자는 삶의 현장에서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적 차원에서 이제는 어떤 메시지가 던져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형태적인 예배에서 이제 삶의 예배로 전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떤 일을 듣게 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뭐 새벽도 아니죠. 6시 반이면 오늘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메시지인 걸로 기억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돈 많이 구워드리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철야를 위해서 그리고 남은 선교 일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